출애굽기 12번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새 정거장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출애굽기 3장에 언급되어 있는 새 정거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분은 선택된 백성들에게 다른 새 정거장을 지시하셨습니다. 18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사흘 길쯤 여행을 할 것이었음을 말합니다. 1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마지막으로 8절과 17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말하는 새 정거장은 광야와 산과 땅입니다. 광야로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에서의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시험과 시련의 장소로 해석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광야를 이렇게 의미하지만 3장 18절에 있는 광야의 의미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광야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별의 장소를 언급합니다. 3장 1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 사흘 길쯤 광야로 여행을 떠날 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들은 분별의 장소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광야는 홍해에 의해 애굽과 분별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의 예표입니다. 주 예수 안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유월절로 취한 후에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물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광야로 구출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들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아직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즉 세상과 분별된 장소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를 증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로 너무도 많이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렇게 점령된 데서 구출하여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합당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이 같은 체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은 예표와 그림을 제시하는 반면 신약은 말씀 안에서 영적인 실제를 제시한다는 것뿐입니다. 신약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에서 그림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는 믿는 이들의 완전한 구원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의 예표임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이런 예표들의 의미를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땅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의 시작 단계만을 예표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묘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누림으로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에서 침례받음을 통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누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누렸습니다. 이 누림을 통해 그들이 받은 공급은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홍해에서의 침례는 그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출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며 그분의 죽음에 의해 광야,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첫 번째 정거장으로 이끌려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산으로. 두 번째 정거장은 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 관한 계시와 장막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빛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애굽에서 어두움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빛빛춤 아래서 하나님에 관한 계시에 따라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계시한 모형에 따라 장막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와 엘림의 열두 샘물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와 아말렉을 무찌름으로써 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어서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 나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에 왔을 때 거기에는 열두 샘물이 있었으며 그들은 물 곁에 진을 쳤습니다. 엘림에서 계속 여행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이때 원망을 한 것은 그들에게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만나, 즉 하늘에 속한 음식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우리의 생명 공급,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산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다른 여러 방면들을 상징합니다.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단물과 엘림에 있는 열두 샘과 하늘에 속한 만나와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에 의해 공급을 받아오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여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광야나 산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둘을 일시적인 정류장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좋은 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에 있어서 아직 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산, 즉 계시의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광야에 있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산에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체험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우리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문다면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은 지 여러 해 된 어떤 사람들은 산의 정거장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첫달 1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기념했으며 셋째 달 동안에 그들은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약 9달 정도 산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음에 첫날에 장막이 건축되었으며 장막은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산에서 계시를 보았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장막의 건축을 분담해 왔습니다. 이것이 놀랍지만 단지 일시적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림을 상고해 본다면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중에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좋은 땅으로 들어갔음을 알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분별의 장소였을 뿐 아니라 시험과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 이르기 전에 광야는 적극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는 광야가 단지 분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에 이른 후에 광야는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시험과 시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산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해 계시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단지 어떤 계명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간증이며 정의이며 묘사이며 표현입니다. 율법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이 자신에 대한 이 계시에 따라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생활의 종류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은 거룩함과 의와 사랑으로 특징지어진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은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다른 속성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상세하게 계시합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부적인 속성들과 일치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시는 오직 산 꼭대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는 것 또한 산에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이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땅에 있는 거처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막이 세워진 것은 일시적으로 이 갈망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장막이 건축되기 전에 그의 각 방면에 대한 세부적인 계시가 25장부터 31장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장들은 산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험을 다루며 장막의 건축을 말합니다. 산에서 우리는 장막으로 상징된 교회 생활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은 성전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움직이는 교회 생활, 즉 장막입니다. 장막에는 바닥이나 기초가 없었습니다. 그저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대로 좋은 땅에 건축된 성전에는 견고한 기초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나무로 건축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베드로는 다 교회가 돌들로 건축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예표인 장막이 하나님의 일시적인 거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영원한 거처는 가나안 땅에 건축된 성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견고한 건축의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장막, 즉 일시적인 교회 생활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으로 장막은 단지 하나님의 일시적인 거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 안에 있는 교회 생활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있는 성전으로 제시된 단계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장막을 대치했습니다. 결국 장막 안에 있던 기구들은 성전 안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는 장막은 일시적인 건축이었으나 좋은 땅에 있는 성전은 최종적인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로부터 좋은 땅을 향해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내가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있었다면 장막의 건축으로 충분히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여전히 아득했습니다. 약 4분의 3 정도의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 번째 정거장을 향해 여행을 했어야 했으며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장막과 함께한 궤에 의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광야에 있는 산으로 이끈 요소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이끌어들인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요소는 장막과 함께하는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으로 들어갔을 때 궤는 요단강 바닥에 있었으며 물은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요소인 궤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그것을 적용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방랑 세월 끝 무렵에 그들은 궤를 이런 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를 누리십니까? 당신은 단지 유월절 양이며 무교병이며 만나이며 생수를 흘러보내는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아니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되 만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단지 유월절장이며 만나이며 생수 솟는 반석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광대한 땅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초보적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분을 좋은 땅으로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만나와 생수 솟는 반석을 누렸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의 약속은 그 영입니다. 그 땅의 약속, 즉 이 영은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부활을 통과하여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믿음에 의해 약속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후손들, 즉 육신 안에 있는 후손과 믿음에 의한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후손들은 이스라엘 나라이며 믿음의 후손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좋은 땅은 문자적인 장소이나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땅은 영적인 실제, 즉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장막과 더불어 언약궤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궤와 장막은 일시적이며 움직이는 교회 생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요인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는 산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책은 유월절과 홍해에서의 침례를 말하는데 홍해에서의 침례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책은 또한 영적인 반석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산으로 이끈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시된 교회가 광야에 있는 산과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거장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의 나의 부담은 우리가 궤와 장막과 더불어 광야를 두루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과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산 기슭에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움직이는 장막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의 장사됨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두 물줄기, 즉 세상을 처리하는 홍해와 자아를 처리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로 예표된 세상적인 세력은 홍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옛 자아를 대표하는 열두 돌은 요단강에 장사되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요단강에 장사되어야 합니다. 자아를 장사시키는 요인은 궤입니다. 열두 돌은 궤가 강에 들어가기 전에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동적인 교회 생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은 성전이 아닙니다. 장막, 즉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생활이라 할지라도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요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유동적인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상당히 도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할례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에 들어간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육체가 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강에 묻혔으며 육체는 할례로 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장사 지내고 육체를 베어버리도록 돕습니다.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림. 장사 지내고 할례 받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의 풍성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만나는 그쳤고 좋은 땅의 풍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땅의 누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적을 대항해 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구약은 교회 생활의 두 단계, 즉 장막의 단계와 성전의 단계를 계시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성전의 단계 안에 있지 않고 여전히 장막의 단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중 대부분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이며 우리의 무교병이며 우리의 만나이며 생수 흐리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광대한 땅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주된 장애물은 세상적인 것이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와 육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죄는 처음 두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 장사되고 육을 처리하기 위해 할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전진하는 데 절대적이라면 우리는 결국 기꺼이 우리의 자아와 육을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자아를 장사 지내고 육을 베어내기는 특히 어렵습니다. 집회에서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선포하지만 집회 후에 우리는 자아와 육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선포하지만 이것이 단지 하나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아와 육은 좋은 땅을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아를 장사 지내고 육을 베어버리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의 산물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처리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의 풍성한 산물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좋은 땅에 있는 대적들을 대항해 싸울 수 있게 한 것은 광야에 있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풍성이었습니다. 그 땅에서의 전쟁.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으로 들어간 후에 가나안 족속들, 즉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대적들을 처부수어야 했습니다. 이 대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공중에 있는 정사들과 능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아와 육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 위에, 즉 공중에는 악한 어둠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장사 지내고 육을 할례받게 할 때 공중에 있는 어둠의 능력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자아와 육은 악한 능력들을 돕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전히 자아와 육신 안에 산다면 정사들과 능력들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자아와 육에 의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와 육을 처리하자마자 어둠의 능력들은 우리를 대항해 싸우기 위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좋은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산물의 지원을 받으며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한 영이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창조자이며 구속자이며 구원자이며 주인이며 주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에 거할 수 있는 생명주는 영이 되시려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은 오늘날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도달하십니다. 이 놀라운 영은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행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믿는 이가 하나님을 대항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우 덕스럽다 할지라도 거역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살아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나 그분의 경륜을 대항하는 일종의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와 실패와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살지 않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당신을 오늘 나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행위는 매우 좋았지만 나는 당신에 의해 살지도 당신을 나의 인격으로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당신을 대항해 거역하는 나를 용서하소서. 당신은 나로부터 살아 나타내지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당신 외에 어떤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계시에 의해 살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의해 살았습니다. 당신의 계시에 의하면 나는 당신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주여, 나는 전혀 당신 안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최근에 나는 이러한 부류의 고백을 주님께 거의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 외에 그 많은 것들의 중심을 맞추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미덕의 중심을 맞출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중심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형편없다면 우리는 후회스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할 때에는 그에 대해 아무런 느낌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믿지 않는 이의 유일한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의 으뜸가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를 따라 행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거나 영 안에서 행하라고 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영 안에서 행할지니.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영은 연합된 영, 즉 우리의 영과 연합된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십니다. 가나안 땅이 멀리 떨어져 있으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수년 동안 방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좋은 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좋은 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갈렙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능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장막과 함께하는 언약궤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월절과 단물과 만나와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누려온 것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보고 일시적인 교회 생활인 장막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장막과 함께하는 궤, 즉 유동적인 교회 생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요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좋은 땅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영적인 추구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직접 접촉하는 것만을 관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음 구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중심이자 둘레이시며 중심성이자 우주성이 되십니다. 좋은 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광야와 산을 통과하여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땅으로 들어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고 성전이 건축될 수 있게 합시다.